어릴 때 경험입니다. 색종이 몇 조각으로 찢어보세요. 볼품없죠. 만화경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림이 변화무쌍합니다. 한두 조각 색종이가 무궁무진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비유하자면 식당 가서 음식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피쉬, 채소, 류 다섯 개 중 하나 뭘 먹을래? 이렇게 하죠. 오늘 질문만 던집니다. 답은 각자가 좋아하는 거 택하면 됩니다. 원래 진리란 굳건하죠. 하지만 각자 보는 관점은 달라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고집을 버리면 됩니다. 이웃의 관점도 들어보고 좋으면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림들을 많이 써서 뭔가 설명을 해줘요. 성경에 낯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배려입니다. 속죄론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 Understanding Crucifixion. 속죄론을 영어로 Atonement라고 하는데 영어를 풀었으면 At-one-ment, 하나됨이죠. 그러나 이 단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말 사전에 속죄는 죄를 속하다, 보상하다, 실책을 벌충하다, 화해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속죄론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내일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이 한 구절 안에 살리다, 사한다, 뭐 지운다, 제한다, 버린다, 못 박는다 이게 다 속죄 단어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별로 핫토픽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짓밟은 정복자 예수, 내 죄값을 갚아주시는 빛 변제자 예수, 대리 사형수 예수, 스승으로 따를 만한 사표가 되신 예수, 죄를 지고 추방되는 염소 같은 예수, 모두 속죄론을 배경에 두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뭘까? 스크린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장단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정복자 이미지입니다. 전쟁, 대첩 이미지라는 말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과 악과의 대결에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허리를 짓밟았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다. 무찔렀다. 이런 언어들이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모티프는 문화 콘텐츠로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주인공인 악의 제국을 진압하는 영화가 요새 전부 다 그렇죠. 이 클래식한 것은 C.S. 루이스의 작품 사자와 마녀와 옷장 동화책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모델로 한 아슬란, 그 사자지요. 아슬란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서 결국은 그 마녀를 무찌르고 아이들에게는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것이 빅토르, 정복자, 승리자 모델입니다. 정복자에 가장 걸맞는 성경적 그림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바울이 잘 표현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빼가벗겨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승리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티토 장군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노예로 데려가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그래요. 귀신 예수님께서 제압하는 것이요. 더러운 영 쫓아내는 것이죠. 모두 정복하시는 장군의 모습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작품으로 치면은 전시회를 많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2000년 동안 미술관 포대기에 덮어 보관되어서 더 이상은 잘 전시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전시회가 최근 이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그림 전시회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극우 대형교회가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기고 승리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력 사탄을 제압하는 그 그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중국의 도교에 보면은 음양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힘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신화에서도 A 신이 있고 B 신이 있으면 A, B 신들이 둘이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둘 다 힘이 다 똑같아요. 동등한 파워를 설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말이 안 맞는 거니까. 그런데도 막강한 파워를 설정하고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어떻게 힘이 같아? 이런 건 받아들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설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악한 세력이 워낙 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victim, 희생으로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원치 않는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만족시킨다는 뜻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봉건 사회에 영주가 있습니다. 그 영주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뭘 이렇게 대갚아야 할 어떤 이슈가 있으면 잔뜩 나 있는 화가 누구를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satisfaction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이때는 11세기, 12세기인데 안셀름이 나서서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비유가 봉건 이 영주 모델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세 명예하면 기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영주에게 충성합니다. 그 기사가 농민들이 영주를 환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환한 군주를 달래야 합니다. 그 영주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달래야 합니다. 뭔가를 주고 혹은 뭐 잘못을 싹싹 빈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경에는 그걸 ransom이라고 해요. ransom. 속량 혹은 속전이라고 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랜섬 몸값으로 드리면은 아마 하나님이라는 영주께서 진노를 누구로 때리지 않을까라는 모델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출애굽 때에도 화가 굉장히 한 번씩 났을 때는 이런 말씀하세요. 이 불순종 세대를 광야에서 썰어버리겠다고. 왜? 내가 보기엔 너무 창피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화내서 우리를 다 죽이면은 저 이방 애국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롱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힌다는 그 개념은 틀리지 않죠. 예,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전을 욕되게 하는 신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 이 모델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satisfaction을 사전에 찾아보면 화목 제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화목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켜놔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누구로 때리는데 그걸 왜 화목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랜다는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가 또 있고 진노는 화잖아요. 화. 화낸다 할 때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불화자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모델은 화목이니 화해니 군주하고 신하고 동등하지 않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박수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한국말 표현이 더 좋아요? 소방차 이미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Satisfaction은 불을 끈다는 말이에요. 영주 하나님과 기사들과 군인들과 농민들과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꺼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Satisfaction 이 말이 좀 맞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영주한테 요새 ransom이라는 말이 컴퓨터에 많이 사용되는 거 아시죠? 이 해커들이 병원이나 공립학교나 컴퓨터 회사나 보험회사나 혹은 전기회사나 뭐 요 앞에는 그 오일 파이프가 그냥 뭐 완전 샷다운 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회사의 컴퓨터를 완전히 해킹해가지고 ransom을 요구를 했어요. 수천만 불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회사들이 다 지급합니다. 근데 그걸 신문에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ransom이라는 말이 많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ransom으로 주려 함이라. 그 나쁜 놈한테 ransom을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ransom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주는 게 ransom입니다. 몸값을 주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때 ransom. 어떻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랜섬으로 사탄에게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탄에게 랜섬으로 주어지는 재물,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대리사형수론. 이것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은 대성놈이라고 그렇게 맨날 해요. 대리할 때 대자고 속한다 해가지고 대성놈으로 했는데 저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바꿔버렸어요. 대리사형수론. 말이 굉장히 길어요. 듣기는 좀 솔깃한 것 같은데. 종교개혁. 그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justification입니다. 공의 혹은 just, 의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봉건 영주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다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한번 다투어보자는 것이죠. 범죄를 저질렀다. 반드시 벌을 받아. 그게 justice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정치인들이 다 사기치고 온단을 거들라고 했는데도 감옥에 안 간다? 벌을 받지 않으면 공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설지 않습니다.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주의의 자녀들이죠. 이것으로 설명하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만족시켜준다는 것이죠. 상큼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이후 500년 동안 이 열매를 아주 맛있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전복자로 설명하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른쪽에 중세교회 안셀름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 이 칼빈은 자신들의 사회, 정치, 문화의 문맥 속에 저러한 설명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법률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신학자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신학하고 법하고 거의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능히 낼 수 있는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함정도 있고 헷갈려요. 이렇다면 그런 거예요. 정복자 예수가 어떻게 내일 모레 사형수로 죽어야 할 사형수가 될 수 있어요? 성리자 죄수로 죽는다는 의미죠. 전혀 안 맞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다 어떤 때는 동시상이에요. 어떤 때는 저쪽 뭐 고린도서, 어떤 때는 저 뭐 히브리서 뭐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사형수 이론은 성경적으로 단단한 어떤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대리사형수를 그 앞에 있는 영어로 보면 피날 했는데 피날을 TY로 쓰면 페널티 키로한테 페널티입니다. 형벌이죠. 그 다음에 substitution, 대리, 대체.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이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셨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구원을 다 이루셨네. 날 대신 예수님 죽인 것으로 끝. 그럼 나는 그냥 믿기만 하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변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본문을 3장 23절에서 26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가 준비했던 이런 모델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전복자 모델, 우리 예수님 봉건 영주 하나님 명예회복 모델, 대리사형수 모델 막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도하려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24, 25, 26절을 제가 읽을 때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 ransom입니다. 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여기서 아까 화목 제물 제가 설명했죠. 화목이 아니고 그 불을 끄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가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한국말 번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로서의 화목 제물입니다. 형제끼리 막 다투다가 이렇게 야 우리 뭐 술 한잔 하고 이제 뭐 악수하고 그런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또 구약의 이미지요. 패스오버에 유월절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애굽의 장녀를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장녀는 패스오버 한다는 게 간과예요. 그러니까 23, 24, 25, 26절 이 안에 엄청난 이매지네이션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막 탁 섞였기 때문에 특별한 걸로 꺼집어놨어. 이게 그거다. 이게 뭐 예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용키푸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8월 15일 추석절 5일 전에 지키는 대속죄일이에요. 키푸르가 뭐냐면 카파라에서 나오는데 법궤 위에 뚜껑을 이야기해요. 카버를 이야기해요. 그 뭘 이렇게 덮는다는 뜻입니다. 속죄라는 말이 뭐 덮는다는 말인지 뭐 누그러뜨린다는 말인지 뭘 바꾼다는 말인지 돈 주고 산다는 말인지 너무너무 많아요. 주의 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법궤 그 위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언좌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은혜를 시해 베푸는 좌 자리 거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킹제임즈 버전 성경 번역할 때 그 단어가 나오면 시온서로 번역을 다시 하긴 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내 번역 최근 거 다 찾아보니까 시온서라는 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자, 또 넘어갑시다. 네 번째, 모란 본보기가 되는 사표 스승론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뭐 말이 적당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사표. 사표가 된다면 선생님께서 참 본보기가 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뭐 이 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모델 혹은 example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도덕이라고? 본보기라고?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에 우리들은 이거 이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도덕이라는 말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역이 크리스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터 아벨라드가 그리스도의 삶과 그 죽음까지 도덕적인 선한 삶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부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텍스트는 신약 도처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죠.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 내가 십자가 지듯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도처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대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리 사용수론이 아닌가 대신 죽는 거니까 라고 생각이 쉬는데 이 피터 아벨라드는 그렇게 안 읽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역사이었고 앞으로도 사랑의 역사이어야 합니다. 헌신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삶과 필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 마지막으로 추방되는 염소 모델, 추방, 이거 쫓아보낸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지고 광야로 추방되는 염소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문예 비평가 인류학자가 썼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이론을 발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재작년인가 한 몇 년 전에 스탠포드에서 그 석좌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언어학 비평을 하시니까 우리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모방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인류 사회가 이 거듭되는 폭력을 다루는가 이 사람은 연구해 보았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희생자, victim, scapegoat를 합시다. 이 속죄양에게 포커스를 두더라는 것이죠. 이 현상은 모든 문화와 종족에서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힌 사람을 외인, 변방인으로 몰아가지고 바깥으로 추방시키는 것이죠. 아사셀이 있습니다. 아사셀은 염소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죽여지지만 또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추방을 맹수들한테 잡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공동체 속에 폭력이 신기하게 잦아들고 잠잠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커뮤니티의 짐을 지고 가더라는 것이죠. 르네 지라르가 예수님은 마지막 속죄가 맞다. 마지막 속죄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있을 폭력이 사라지게 하는 데서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서 제자들은 기록하기를 Look to the Lamb of God.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는 그 염소, 그 양을 스케이프고트로 몰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거기 한 사람 찍어가지고 바깥으로 보내버리면 우리 안에 갈등과 폭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있었던 난동을 보십시오. 한 사람을 찍어서 바깥으로 보내버리니까 자기들은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의 폭로 속에 우리는 스스로 인간의 성격이나 속죄양 만들기 그러한 관행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 사이클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을 이것은 교정시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피나 희생제물, 형벌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폭력이 결국 우리 인간의 폭력임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거울이고 우리의 폭력을 단순히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람들은 우리의 폭력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모델이냐, 이 다섯 개 중에 그 만화경 구속론으로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성경의 증거를 꿰뚫는 단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닥에 널브러진 아무거나 하나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색종의 조각을 몇 개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화공 속에 이렇게 쑥쑥쑥 넣어가지고 돌리면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감탄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구성론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구나, 미스터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과 12장 그 사이를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그 아실 겁니다. 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은혜를 권하노니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이 그러므로 앞에 무슨 말이 있었겠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알리요? 여러분들 11장까지 읽어도 다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깊고 심오하다 하면서 막 로마서 공부를 막 엄청나게 하는데 사도바울이 한다는 이야기가 야 그거 할 거야 할거 당신 알아? 누가 하나님의 도를 이해하겠어? 누가 나서 한번 말해보시지? 이런 이야기예요. 예, 구속론 이 뭐 다섯 가지 이런 이야기들 신비합니다. 사도바울도 그렇게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도 신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구속 그 일 자체도 신비한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퉁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림 그려주면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쓰고 있지만 이 파워포인트 쓰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없으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이거 없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신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그 십자가의 신비를 인정한다면 신비가 없다라고 뻗대고 퍼져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치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뻗쳐나오는 가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구속론들이 다 그러한 가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안셀럼이라는 가지, 칼빈 루터라는 가지, 대리 사형수라는 뭐 가지, 스케이프 고우트라는 그 가지, 아 이런 것이 많이 있구나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문맥도 칼빈 시대와 안셀렘 같은 중세 시대나 초대 교회 시대와도 같이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새로운 가지도 나올 수 있어요. 전체를 봐야 돼요. 만화경처럼. 내한테 좀 이렇게 괴로운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가지가 질병이 썩어 괴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가지, 썩어버리는 가지, 이런 거는 참 안타깝죠. 그런 걸 피해야 되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야채 먹는다 하더라도 거기 상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죠. 대리 사형수로 피널 substitution 약간 의심합니다. 많이 의심하는 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구속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교회 예전 보면 거의 다가 대리 사형수론에 다 맞춰져 있어요. 루트와 칼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설명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으로부터 가까이 하게 도와주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 활동, 뮤직과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거 뭐 제작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구속론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다양한 것을 인정하시고 각자의 그 가지에서 나오는 그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자기한테 맞는 것을 사용하시고 퍼펙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해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 십자가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거나 내가 게을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계속 변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